오늘 누가복음 강의 쉬운 아홉째 시간입니다. 어떤 한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저로서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아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여러분도 간혹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밤에 이것저것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맥아더 목사님의 아마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 글인지 아니면 영상을 봤더니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천 번, 뭐 거의 어쩌면 수만 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위로가 된 게 그 말씀의 반 이상을 복음서에서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이제 쉬운 아홉 번 하고 있어요. 우리가 1년 조금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인생의 반 이상 설교를 복음서에서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뭐라 그럴까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느냐 또 읽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성경의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아들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소유하시고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복음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것은 굉장히 미워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선과 교만이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선과 교만. 한마디로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옳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렇죠? 뭐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은 위선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특별히 9절에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아마 교회를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차례 들은 그런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위선과 교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냐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면 이게 잠정적으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곁을 떠나 지옥에 가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있게 되는 이런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가를 그것도 누가 말씀해 주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은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엔 존재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의라고 하는 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옳다는 거예요. 옳은데 어느 정도로 옳으냐?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나는 모든 게 옳아. 나는 모든 게 옳아.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기준에 봐도 나는 옳은 사람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 사람은 틀렸어. 그렇죠?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아, 저 사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건 벌써 틀렸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두 사람의 예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전자는 바리새인이고 후자는 세리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들 지금까지 보은 거 보면 뭐 율법에 기록된 거 다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또 법을 만들어서 그 이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 꽝이에요. 아니요, 이건 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세리는 자기 백성에서 돈을 더 많이 걷고 나쁜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 그러고 바리새인 하나님이 옳지 않아서 저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되고 더러운 것과 분리된 그런 분리된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좋은 거예요. 시작은 참으로 좋았던 겁니다. 교리적으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는 아주 정통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과 달리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믿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펀더멘탈한 근본적인 그런 성경신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서 예수님께 그 향내를 그 희생물을 드리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앞에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바리새인을 책망을 하시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잔치자리에 가면 꼭 윗자리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다 가끔 망신도 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또 사랑하는 그 아버지 그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이 바로 큰아들이다. 자기 것만 신경 쓰고 타인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이 바로 지옥에 들어간 바로 그 부자와 똑같다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만 홀로 따로 이렇게 서서 그리고 뭐 하는 거지?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 내가 이런 사람이니 지금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만 홀로 옆에 이렇게 서갖고는 그리고 저 사람들 두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연설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 이거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연설하러 지금 올라간 겁니다. 예. 연설의 내용이 뭐냐? 다 자기 자랑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일곱 가지 명절이 있는데 레위기 16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속죄일에는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 피를 뿌리는 그와 같은 날이 있어요. 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속죄를 받는 그런 날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며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거기에다가 뭘 더했냐? 일주일에 두번더 금식을 하니까 50이지면 104번을 금식을 하는 거야. 그것까지 합치면 105번을 금식을 하니 그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로 돼 있냐? 마태복음 23장 23절 가서 보니까 11조를 드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요거 하나. 요 채소 하나도 그것도 칼로다가 딱 잘라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 있으면 요거를 현미경에 놓고 딱 이렇게 딱 잘라서 10분의 1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십일조 드리는 걸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 자랑하러 올라갔어요. 그것도 본인 스스로에게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옆에 따로 흘러서서 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착취하는 자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이고, 음행하는 자들이고, 욕심 많은 자들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 하고, 자기 자랑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실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까지 갈 엄두도 못 내고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연설하듯이 하는데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는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요.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시냐?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게 돼요.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아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본인의 그 무기력함, 어떻게 할수 없음을 내어놓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15절에 그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 아기들도 그분께 데려왔으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거늘 이 아이들이 도대체 뭘 알아? 여긴 도대체 이거 어른들도 말씀 들으러 오기가 지금 바쁜데 애들이 와서 왜 그러냐고 애들을 꾸짖고 쫓아내려고 할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거다. 다시 말씀드려, 여기 지금 바리새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갖지 못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 세리는 죄는 많이 지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 긍휼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해야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는 영어로 가서 보시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childish가 있고 하나는 childlike가 있어요. childish한 거는 그거는 유치하다고 번역이 되는 거. 저 사람 참 유치해. 그리스도인이 유치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childish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되냐. 어린아이가, 우리 손녀가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돼 간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누구만 기다려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만 기다려요? 부모와, 그렇죠? 자기를 돌봐주는 그 사람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문제는 잠시 잠깐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영원 무궁토록 너는 의롭다고 칭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야구 게임 같은 게 아니에요. 축구 게임. 여기 리우 올림픽 뭐 지난 한 17일간 끝났다 이거예요. 그거 잠도 안 자고 그거 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런 볼 게임은 다 몇 시간이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는 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 안 땄다 그래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의 전쟁터는 들어가서 거기서 지면 영원 무궁토록 지옥행이고 거기서 이기면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종교적이 열심히 많고 지금 시기로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충성봉사를 다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세리와 같은 이런 사람의 그 성품을 오늘은 제가 취약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도 취약한 사람을 좋아한다,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도 취약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취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교회에도 취약함에 대해서 한번 좀 영상도 들어보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엔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토픽인데 이번에 한 두 달 반 전에 제 딸이 극심한 그 출산 후유증을 이제 견디다 못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저희 집에 손녀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두 달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잘 지내고 회복이 돼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딸이 저희 집에 와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 이렇게 이제 듣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보기도 하는 가운데 제 아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예요. 교제. 교제 문제.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아마 딸이 이런저런 교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저녁 때 집에 왔더니 동영상을 하냐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틀었는데 그 틀은 동영상은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게 뭔가 취약한 걸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걸 듣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거기 나온 강사가 이름이 브레네 브라운이에요. 브레네 브라운. 그 다음에 원래 제목은 Power of Vulnerability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취약함의 파워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네 브라운 휴스턴 대학교 연구교수고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어른들에게 브레네 브라운 영상을 한번 꼭 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 그 사람의 그 내용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이 나와서 스피치 하는 걸 한번 좀 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스피치 하는 것도 보고 그 사람이 스피치 하는 걸 한번 좀 들어보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보신 분은 알지만 얼마나 스피치를 이렇게 뭐라 할까 사람들이 좋아하게 참 듣기 좋구나 할 정도로 스피치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주제인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명강의가 될 수가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나와서 솔직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이야기할 때 너무나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생기니까 이분이 4, 5년 전에 해서 두 개 강의를 해서 20분짜리 두 개 강의를 했는데 이 20분짜리 두 개 강의를 전 세계 2,500만 명이 봤다고 하니까 하나당 1,250만 명이 봤으니까 목사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의 설교를 1,250만 명이 매주 듣는다.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여인의 그 스피치를 이렇게 하는 걸 좀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스피치 하는 것도 가르치고 글 쓰는 것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걸 보라고 했는데 예, 보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유명한 테드톡이라고 하는 예, 유명한 그 스피치 하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이렇게 돼 있어 기술에 관한 거, 특별히 어떤 설계 이런 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에 관한 이런 것들을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그래서 이 말을 하도록 보통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많은 그 유명한 그런 강의 같은 보통 천만 건 이상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보는 그런 유명한 그런 그 토크가 테드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인이 취약함의 파워, 그 다음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수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강연을 하면서 말 그대로 스타덤에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임상심리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이제 했느냐, 왜 이런 사람들은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저런 사람들은 왜 돈도 더 많고 그런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 그렇죠? 세상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이 사람은 모든 조건이 엄청 좋은데도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네팔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이런 나라 전 세계 최빈민인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세계 1위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제일 잘 사는데도 행복지수 면에서는 1위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 이거를 임상심리를 통해서 이게 찾아내고자 10년 이상을 이제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불신자예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다 진리는 아닙니다. 다 진리는 아니에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우리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취약하다는 것의 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고 수치심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우리말로는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그 취약함의 그 아니면 수치심의 이 파워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요소, 심리학을 하면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심리를 파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을 것만 제대로 잘 받고 버릴 것 나머지 버리게 되면 그 심리학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요소만 빼면 그 여인이 발견한 취약함의 파워가 바로 복음의 핵심 요소예요. 복음의 핵심 요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인이 그렇게 훌륭하게 연구도 하고 좋은 그런 삶을 살면서 이런 귀한 주제도 발표하고 이것도 깨닫게 되었는데 정말 그 취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도 제가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취약하다 얘기할 때 그 뜻이 뭐냐. 우리말로는 취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취약은 무르고 약한 게 취약이에요. 무르고 약하다. 우리나라 뭐가 취약하냐. 정치하는 정치권이 가장 취약해요. 우리나라. 이거는 우리 국민 수준에 보면 아주 처음이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정치가 아주 취약해요. 그 취약함을 누가 만드냐?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국민이 그런 사람을 자꾸 뽑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 취약하고 국가가 그래서 취약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 취약이라고 하는 건 vulnerable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 상처받기 쉽다. 비난받기 쉽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파생이 되다 보니까 약점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한 거 생각하면 애를 보시면 돼요. 제 손녀나 한 1년쯤 된 애를 봐. 얼마나 취약해요. 모든 게 취약하잖아요. 먹여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똥 오줌 다 치워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취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 vulnerable 한 거란 말이에요. 취약한 거예요. 부모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부모만 쫓아다녀요. 부모만 의지해요. 그 말 그대로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걸 우리가 취약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사람들만의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그 취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 자신 있게 있는 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가서 살펴봤더니 어떠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남들에게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살게 될 때 이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완벽하게 뭘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며 자기의 취약한 것을 알고 심지어 남에게도 그걸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완전하지 않아. 약한 게 많은 사람이야. 이거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용기는 영어로 courag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C-O-U-R 그 다음에 A-G 이렇게 쓰는데 그 courage라는 단어가 라틴어 코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 코르가 뭐냐? 심장,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내가 누구인지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픔이 있어요. 결혼 생활에도 아픔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아는 누구에게 그걸 이야기하면 내 취약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남편하고 요새 사이가 좀 좋지 않아. 그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고 자문을 구하고 교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꽁꽁 숨기고 나는 절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관계 아무 문제 없고 아무것도 난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취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본인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고리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할 때 저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렇죠, 내 사정이 이렇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것이 저쪽 상대방도 보고 오, 저런 것도 이야기해? 나도 내 마음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하고 연결고리가 이렇게 묶이면서 사람들 간의 친밀감이 아주 끈끈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든지 취약함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죠? 나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여기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 완전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약점을 들여다보이면 안 돼. 누가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현실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더 퍼펙트 해야 되는데, 더 완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돈은 많이 가지고 있고, 학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죽을 때까지 미저러블하다. 말 그대로 비참한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은 완전주의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기록해서 그 다음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마음가면이에요. 마음가면. 우리 교보문고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마음가면. 마음가면이 뭐예요? 그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가 나타나요? 위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자기를 과대포장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위선을 그렇게 해서 보이기 시작한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위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위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봐도 엄청나게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인했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포장으로 해서 가면으로 해서 이걸 다 숨겨버리고는 나는 항상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이다 하고 내세우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않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완벽주의자예요. 마음의 가면을 이렇게 쓴 사람입니다. 취약함이 나는 없어.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기를 의롭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이 땅에 친구가 없어요. 돈과 명예 등은 넘칠지 몰라도 심지어 하나님도 뭐라 그러니 난 그런 사람 싫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그런 사람 싫다.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난 그런 사람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임재 밖에서 밖으로 나가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영영이 불타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취약함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 거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개도 푹 숙이고는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취약한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명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에는 회개가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회개.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맨날 회개한다 그래요. 간음했습니다. 착취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부모님 속였습니다. 학원 가라는데 안 갔습니다. 그렇죠. 증오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글쎄 젖 먹을 때까지 그거 했던 거를 다 제가 회개를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의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알면 마음속에 깨달았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내가 이런 나쁜 것들을 했습니다 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회개, 구원받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저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내가 나쁘다는 내 죄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예, 시간이 모자라다 그래요. 그래서 방언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젖 먹을 때까지 그걸 다, 여러분, 그게 회개가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와서 뭐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세리는? 아닙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뭐뭐뭐 잘못한 건 내가 나쁘기 때문에 생긴 열매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여기 한번 세리 돈 얼마나 착취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지금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잖아요. 나 착취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음주했습니다. 부모님 말 안 돼. 이런 거 고백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 죄의 열매로 나오는 거지. 이 사람 자신이 죄덩어리고 하나님 앞에 나쁘다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고백이 돼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통 큰 회개예요. 매일 하는 회개 말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 큰 회개가 있어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 통 크게 뭘 회개돼? 내가 나쁜 사람이다 원래. 이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이 너는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6절 가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욥기를 강의하겠지만, 욥기의 맨 마지막 핵심이 뭐냐? 욥기는 회개에 대한 책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모든 거 다 자랑하다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다가 42장 6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태끌과 죄 속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악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게 악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게 이루어질 때 욥이 용서를 받고 그에 가졌던 모든 것에 두 배를 받고 장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통 큰 회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는데 쓰는 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앞에 가서 섰을 때 너무 내가 부끄러운 것이 많구나. 내 살아온 것이 너무 지저분한 게 너무 많구나. 이걸 보고 원초적인 취약함, 그게 뭐야? 나는 원래 나쁜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말씀으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을 순식간에 창조해낼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Almighty, Mighty가 강력하다는 건데 거기다 All이 붙었으니까 Almighty, 전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 하나님에게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한 부분에서 취약하세요. 한 부분에서 사람이 자기의 취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사람이 자기의 취약함을 여기 있는 세리처럼 내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데서 취약하세요. 무한대로 취약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데는 하나님이 무한대로 취약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그런 사람에게는 긍휼을 안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냐,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에서 18절에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수, 할 수도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뭐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더 이상 기억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취약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취약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취약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보내주시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취약함의 사랑이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이야기를 배웠어요. 탕자가 재산 다 탕진했잖아요. 그래서 탕자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취약하잖아요.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 여러분 그거 보시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취약함이에요. 죄인을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잡아서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맞아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에 취약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 아들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 많이 있지만 가장 혹독하게 가장 아픈 죽음이 뭐냐? 그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에 마다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데 비참한데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성령님이 등장하는데 이 성령님도 누구만 도와주냐? 취약한 사람만 도와줘요.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뭘 도우세요?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음해요? 힘이 없고 뭘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 신음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취약한 것을 보고는 취약함의 극치, 성령님이 신음을 할 정도로 신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리처럼 저와 여러분이 원초적인 취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나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취약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시고는 성령님이 그 취약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신음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모두 다 우리의 취약함의 결과예요. 구원과 성화는 저와 여러분이 취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취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성령님이 신음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뭔가를 포장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 때까지 십일조하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나는 이 사람 모른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위선자요, 마음에 가면을 쓴 자요, 교만한 자요. 특징이 뭐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신다. 그러면 취약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네,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독립침례교회라 해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의 특징, 저를 비롯해 특징이 뭐냐? 자아가 무척 강합니다. 거의 바리새인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뭐 저도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약한 데가 전혀 없어. 아유 이게 있잖아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그렇죠? 이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을 얼마나 쪼갰는지 모든 교리를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야 취약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 생기지 않아요. 여러 성도들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고 그러고 교리를 처음부터까지 다 꿰뚫는다고 하는데 삶이 기존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미저러블한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린 극도로 교만해 아나무인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제가 안 돼요. 왜? 다 아니까. 나는 약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하면 아, 말씀 있는데 뭘 그래? 그다음 말씀만 끊어놓으면 끝이에요. 말씀으로 다 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힘들어져요. 가정생활도 힘들어지고 교회생활도 힘들어지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곧바로 생겨나는 그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돼요. 공감. 공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먼저 하나님과 공감해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취약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저 사람이 공감을 하면 같은 마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형제님, 제가 이번에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애들이 아주 속을 썩여 힘들어요. 이번에 이혼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취약함을 드러내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반응이 두 개가 나타나요. 한 부류는, 형제, 자매, 요새 성경 제대로 안 읽었지? 믿음생활 요새 어때? 그렇죠? 교회 제대로 다녔어? 십일조 제대로 했어?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죠, 성경을 가져다 대고 남편은 순종하라 그러고 아내는 당신이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성경을 집어들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부부싸움은 성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게 이걸 들고 나오면 그 차일디시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이게 유치한 사람들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서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누구의 본인이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게 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다른 한 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유, 어떻게 하죠? 그렇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나와야 공감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어주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성도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야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크맨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로크맨 목사님 성경을 누구보다 해박하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베트남 전쟁에 갔다가 고엽제 이런 걸 맞고 그래갖고 이게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 몸이 굉장히 아픈가 봐요.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갔냐? 베니인 뭐 이런 사람들은 요새 뭐 조슈아 목사 뭐 아프리카 이런 데 오는 그런 사람들 그 모임에 가서 혹시라도 하고 기대를 가지고 거기 갔는데 혹시가 역시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거기 가봐야 뭐가 낫습니다. 가짜인데. 그렇죠? 예. 네. 그게 돌아와서 로크맨 목사한테 와서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돼갖고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거기 왜 가?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정내미가 뚝 떨어져 안 되는 거예요. 로크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오순절 은사주의를 비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손을 꾹 잡고 울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게 가짜인 줄도 알면서도 거길 갔겠나. 그렇죠? 그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몸이 아프고 그랬으면 저 가짜 베니인 저런 모임에까지 가서라도 한번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을까. 그 어떻게 같이 손잡고 울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취약함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부부관계도 서로가 취약함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면 그러면 쉽게 이게 해결이 되는데 싸우다가 제가 얘기한 대로 성경 말씀 내놓으면 그거는 끝이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아요. 아닙니다. 그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보다 교회일보다 남편이 더 먼저 성경 읽는 것보다 남편이 먼저 아내가 먼저 아이들이 먼저가 돼야 돼요. 뜨끔하시는 분 있죠? 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지만 학교 가서 열심히 성경도 보고 뭐 교정도 하고 뭐든지 다 하고 와서 저녁 때 와서는 가능한 한 여기 예, 이 아내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뭔가 이걸 다 들어준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유튜브도 보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다 물리치고 성경만 내놓고 성경만 하면 어리석은 일에 차일드시한 거예요. 유치한 일이다. 하나님 그런 일 원치 않으십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성도들 간에 생기는 불일치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기억을 하면서 내 취약함을 내놓고 같이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킹제임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외우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다 알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취약한 죄인들을 치열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취약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공감해 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취약함에는 파워가 있어요. 파워. 그것은 뭐냐? 내가 취약한 것을 드러내고 고백을 하고 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 취약한 것을 통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제가 5, 6년 전에 심한 불면증을 알았어요. 5, 6개월 동안 약을 먹고 목사가 돼서 신경정신과 가서 말 그대로 정신병원 다니고 이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5, 6년이 지난 다음에 내 딸이 와서 지금 저런다 그러니까 아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가서 예, 그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한두 달 약 먹고 그러고 나면 금방 낫는 거야. 근데 낫잖아요. 무슨 얘기냐? 내 취약함을 드러낼 줄 알고, 그렇죠? 예,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을 예, 이렇게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끄는 대로 그걸 쓸 수 있다. 우리 한번 가서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밧세바와 가늠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취약한 죄를 모두 다 내어놓고 그리고 지금 시편을 기록한 게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0절에 다윗이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주소서. 내 취약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마지막으로 13절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깨끗한 영을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걸 주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것을 통해서 뭘 알게 돼서 나의 극도의 취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극도의 사랑을 알게 돼서 이제는 저 죄인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취약함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파워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취약한 대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취약함이 없었으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 13장 4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취약함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저 취약한 데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 안에서 발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짓고 취약한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알았던 그런 취약함이라고 하는 그런 죄와 이런 병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취약한 죄인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취약함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 옆장에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사람이 취약함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내가 뭐 잘합니다 하는 거, 이거 자랑하는 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내게 이게 부족합니다 하고 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면증 앓은 것도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라.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불면증 치료가 안 됩니다.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살아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도록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가장 강하니라. 이게 취약함의 파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교제가 왜 안 돼요? 내 걸 다 숨겨놓고 마음에 가면을 씌우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제가 안 돼. 그거 말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교만한 그 가스, 이 위선의 가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오픈을 하고 내 취약함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의 강한 권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같이 있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게 될 때 그 안에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그걸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를 이번 한 주간도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취약할 정도로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사람도 건져내 주시는가, 이런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